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살아있고 운동력이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이엘 장로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종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 응답하시던 여호와의 불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환상 골짜기 일어났던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고 또 에스겔 환상 성전에 흘러넘쳤던 강수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 넘치는 은총으로 주일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말 부흥을 사모하는 이런 자세에 관해서 잠깐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수문화 광장에 일어났던 그 느헤미야의 부흥 또 에스라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묵상되면서 참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런 거 한번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목표로 삼고 나갈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둘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을 밝히 깨달았고 그리고 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모가 돼서 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한 이 아름다운 부흥의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 참 이런 역사가 금년 다가기까지 참 일어날 줄 믿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서의 성령이란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한 곳 나와 있습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변화가 밖으로 흘러나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두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가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살아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모심이 계속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과 관련된 그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쭉 생각할 때에 흔히 천년기설을 중심해서 보통 세 가지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천년 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천년 천년기가 예수님 재림과 아울러 일어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주님이 마치 재림하는 것과 같이 백보좌 심판이 있으므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천년 왕국을 매우 강조하는 그 주님 재림 이후에 재림이 두 번 있다는 의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전천년 주의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후천년 주의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주님 그 재림과 재림 직전에 이거 피크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놀라운 리바이벌 부흥의 그 종말 직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이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뉴잉글랜드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견해가 바로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천년설을 그대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천년의 날짜를 꼭 천년이라 얘기하지 말고 그 신약시대 후천년과 비슷합니다. 신약시대에 이 시대가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성령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대로 쭉 세상이 가다가 마지막에는 주님 재림과 아울러 뭐 천년왕국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견해로 주로 나누는데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적이요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세대주의 전천년은 빼놓고서라도 모든 이 견해들은 누구든지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검토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느 한순간에 놀란 그 종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접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후천년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청교도들이 많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이 민족주의적인 미국에만 일어난다 이렇게 제한시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재림 직전에 놀라운 종말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재림 직전에 도적같이 그 임하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면서 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앞에는 임한다고 1절에는 말씀하시고 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 빛의 아들이요 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날을 밝히 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믿는 성도 택함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절정에 해당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것을 염두에 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도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불법의 사람 한 사람으로 지칭되는 그런 사람 일어나리라고 경고를 한과 아울러 동시에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 말세훈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그 바울의 가르침이 거기에 나옵니다.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람의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여기 앞서 말세운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점점 악하여가고 사람들은 속기도 하지만 또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악이 급속도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확신 아래 거하는 성경의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부흥을 추구하고 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이 마지막 종말의 부흥을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씩 나타나고 어떤 시대에는 지역적으로 나타나지만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지배를 하며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로 참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을 대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바로 빛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 자체가 종말의 부흥을 사모하는 상태고 또 종말의 부흥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와 같은 자리에 나가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종말 부흥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이 종말 부흥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디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리고 앞서서도 주님의 재림 직전에 그 임박 위기의식 주님이 곧 재림하는 영적 긴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5장에 와서도 여전히 근신이라는 말을 계속 바울이 씀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부흥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신의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흔히 근신이라는 말을 영문으로는 셀프 컨트롤, 절제란 말을 쓰기도 하고 디보셔널, 경건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신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성도가 올바로 살 수 있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임한다 그랬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고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날이 갈수록 그 징조가 선명해지는 이러한 때 이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동정일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이 호련히 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특별히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뭐 어떤 도적은 예고하고 와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한다는 저 책도 있습니다만 되게 도둑 당할 때 보면은 순간적이죠. 옛날 이거 제가 준비하다가 옛날에 제가 도적을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만 한 번은 그 집 앞에다가 이 세수대를 내뒀는데 그 능마하는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잠깐 세수하고 집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거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은 벌써 이 속에 통 속에다가 뒤에다 벌써 척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그 좀 악유가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한 번은 아 제가 콘사이스를 샀는데 아주 그 돈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사서 아, 새 동화전과 그 딕셔너리를 사가지고 아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학교 다 가지고 가서 책상에 딱 내두고 밖에 나간 사이에 돌아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심정은 있는데 누가 가지고 간 심정이 있는데 아 그 알 길이 있어야죠. 얼마나 마음이 그저 아쉽던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그저 온다 온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호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처럼 오게 되며 또 이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잉태된 여인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보통 아이가 출산할 때 주기가 빨라지잖아요. 막 배에 잉태의 고통이 탁 오게 되면은 그거 잘 못 잡다가 미리 가다가 저도 한번 그랬습니다만 가가지고 기다려도 계속 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집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와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아 이 고통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어떤 분은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막 그냥 양수가 터져서 아 그런 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호련히 오시는데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림의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대사로니까 성도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아, 이 일도 안 하고 그 주님 재림하면 금방 천당 곧 올라갈 줄 알고 그래 생각하고 현실의 삶을 등한히 여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죠. 당장에 내일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너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일을 해야 되며 충성함으로써 현실의 삶을 충성할 것을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가 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시는 그날을 사모함과 아울러 그래 경건의 생활을 임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현재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고스란히 그 일을 충성해야 됩니다. 거기 그대로 올라가니까요. 참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분명히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징조와 아울러 우리에게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과 그 시를 알려줬다가는 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미리 그 모르는 게 좀 좋죠. 미리 다 몇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온다 딱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탐욕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저 안식교 계통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기록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만 언제 온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이 말이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 안 하고 뭐든 뭐 먹을 거 다 먹고 말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연기했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또 다시 또 기다린다 하고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듯 할 때도 아, 이 기도 드리게 되면 언제 내가 기도를 응답하리라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무조건 기도하시라 기도하라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만 해주시고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75세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애태우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리라 그걸 믿긴 믿는데 아들이 있어야죠.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독자 내 몸에서 난 독자를 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 25년쯤 지난 다음에 100세나 돼서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몇 월 며칠 며칠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액을 복구하는 과정 속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때가 어느 때쯤 된다라는 징조에 대해서는 선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정리한 걸 제가 보니까 성경을 근거하는 겁니다만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이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과거에는 유대인만 복음 증가하고 그들에게 문이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죠. 물론 구약시대에도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 무시한 건 아닙니다. 요나도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지역 니느웨 지역의 느헤미야 시대나 모르드개 시대에도 벌써 그 메대 파사 페르샤 그 영내에서 이방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다리오왕 같은 사람은 그 다니엘 세 친구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믿게 하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절대 이방에 대해서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구약에는 이방인들에게 문을 닫는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대인데 이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무시했더니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을 그 열심히 증거하고 회당에 들어 증거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막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이 복음은 받기로 합당된 자에게 돌아가느라 하고 이방인에게 문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그 덕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지금 어제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그러시더만요. 아시아가 앞으로는 21세기 주역이 된다고 뭐 아주 큰 소리 치시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만 설득이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때가 다 차게 되면 이방인들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유대인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도요 그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그 책 그 세 개 도서들이 그 출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선전하고 그 하는 것을 제가 쭉 가서 보면서 유대인 성경이 따로 있더라고요. 바이블 신약 성인 성경인데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에요. 다른 것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 특별히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나이스하게 하는지 말이에요. 유대인 뭐 다이제 그 이런 별도 이렇게 저 수놓고 있고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가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주께로 돌아오는 증거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또 하나는 큰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래 오늘날 여러분 저 예수 믿다가 그 사람 참 믿을만한데 신앙을 잘 이렇게 따라 섬기다가 갑자기 대적하는 분이 있죠. 갑자기 주님 그 대적도 보통 대적이 아니라 뭐 살짝 대적하는 거야. 나에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만 뭐 살짝 배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배교의 역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자꾸 이 배교의 영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냥 무시하고 배은망덕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시대가 될 것이라. 그러다가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죠. 아마 만능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뭐 가능한 일이죠. 이제 바코드로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물건도 사고 합니다만 나중에는 저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저 이 컴퓨터가 무슨 저 666이라 해가지고 이걸 뭐 멀리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건 저 그렇지 않죠. 이건 편리를 위한 것인데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난 그 휴머니스트로 인본주의자로서 아주 사람들이 그 사람 모습만 보면 그냥 뭐 절절절 마음이 녹을 정도로 말해요. 이런 인물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큰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마지막에는 이 천체계가 변화가 자꾸 일어납니다. 최근에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지진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도 밤 한 12시쯤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뭐가 다당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예전 같으면 날이 이렇게 더우면은 날이 큰 덥게 되면 이 지진이 아니라나 그런 생각을 종종 연결시키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꽈강 하고 나서야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그렇게 덥더니만 이 지진이 그렇게 일어 그 열반인다 일어나다 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의 빈도가 자꾸 이렇게 더해갑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보고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는 전쟁이 소문이 무성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부강하여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 직전은 이와 같은 일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럼 그 지진이 몇 번 일어나야 되느냐 빈도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잘 몰라요. 그건 많이 일어나 빈번하다 그랬어요. 기근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주님의 재림 증거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이후에야 뭐가 온다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뭐가 온다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다음이래야 없죠. 이 세상이 끝이 오리라는 이 그 예언은 지금 자꾸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놀라운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도적처럼 오지만 몇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건 모르지만 그 어느 때쯤 되리라라는 것은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의 영을 가진 사람 빛의 아들들은 그날을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요새 히브리서 보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처음 믿고 예수 고백하고 구원받는 그 사실을 우리는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서 그냥 그 부모님 초보의 자리에 늘 머물러 회개와 그리고 안수와 그리고 무슨 초보적인 교훈 예수님의 부활의 뭐 이 사실에 대해 교훈의 무슨 의심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논하지 말고 초보의 자리에서 완전한 자리로 나갈지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그 부흥의 종말 부흥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도록 주는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근신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늘 깨어있는 사람 그렇다고 이제 잠도 안 자고 그냥 항상 눈만 멜뚱멜뚱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잠도 잘 자게 돼 있어요. 잘 주무시고 그리고 또 일어날 때 일어나고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상생활 직장 가정의 생활할 때 늘 주님과의 교통을 늘 힘쓰는 깨어있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장차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종말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쓴 사람은 아무나 쓰지 않았더라고요. 근신하는 사람을 썼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근신하는 사람이 되자 마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원 300인 용사가 그 승리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 몰려왔나요? 3만 2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이나 기도 저 아말렉 쪽에서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 동방 사람들 연합을 한 그 바다의 그 저 해변까지 몰려왔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이거 이 사람들로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3만 2천 명으로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전혀 다르죠.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런 숫자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일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3만 2천 명으로 싸워 이겨가지고 조금 이기게 되면은 자기들 마음속에 야 우리가 이렇게 3만 2천 명이 똘똘 뭉쳐 싸워왔더니만 이렇게 됐다 교만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라. 그 가운데 얼마 남았어요? 만 명이 남았습니다. 만 명을 다 불러가지고 그 가만히 보니 이제 그 물이 흐르는데 물을 먹게 할 때에 그 물 먹는 어떤 사람은 엎어져서 그냥 혀를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뭐 개처럼 먹는 사람 여러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 물을 꿇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일부의 사람들은 아 그 물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앞을 보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을 따로 세우라. 그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칼도 안 줍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담은 그 항아리 한 손에는 뭘 가졌어요? 나팔을 들고 전법이 아주 어제 심리전입니다만 아주 다른 그 그들이 생각하는 이 군사작전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전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몰려오는 저들을 이겨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때 300명을 선별할 적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근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늘 워치아웃하며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재림이 오늘 오든지 아니면 내일 오든지 어느 때 오더라도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런 근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종말 마지막 종말 부흥의 은혜에 나아갈 수가 있으며 이런 자리에 나가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은 여기에 종말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그리고 근신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쭉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사람이 바로 그 부흥의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사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일곱 가지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적에 그게 여기 흉배를 말할 때는 뭐라 말합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가슴은 뭐예요? 의의 흉배를 얘기합니다. Righteousness를 말하는데 여기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 이 바울이 이 종말을 대비한 것이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전쟁하는 것 같다는 의미죠. 이 전쟁 용어를 쓴 겁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이 침략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초림도 그랬죠.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말씀이, 그 말이 저 우리가 그 능동태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수동태로도 중간태로도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략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임하는 자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도 가능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뭘 예고하고 물론 오셨습니다만 갑자기 오셨죠. 침략하는 것처럼 왔습니다. 그래 어떤 가정이 하더라도 어떤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은혜 받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만 삽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침략을 오시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와 비슷해요.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호린이 오시는데 마치 군인이 침입하는 것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수꾼처럼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게 흉패라는 말이 이 군인들이 붙이는 그 갑옷이거든요.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우리가 해외에서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 가슴 속에는 중량이 많이 들었잖아요. 간호가 다 옛날에는 뭐 화살로 다 전쟁도 그랬습니다. 화살을 쏴가지고 가슴을 맞으면 여기 뭐 신명사를 입자 심장도 들어있고 폐도 들어 다 중요한 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막는 것처럼 바로 우리 재림 직전에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 종말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로서는 늘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믿음의 흉배라고 얘기를 할까? 믿음의 흉배, 의의 흉배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마지막 때에는 공격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 공격할 때도 있죠. 때로는 어떨 때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오는 것만 해결하려면 해서는 안 돼요. 미리 기도도 막 공격적 기도를 하고 말해요.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뭐 요새 우리가 저 주님의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은 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부담이 없이는 일 못합니다. 부담 하나도 없이 조용히, 그건 심령이 죽은 거예요. 자꾸 마음의 목표를 정해놓고 부담을 안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가야지 심령이 그 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심심하면 공격, 심심하면 어떻게 오늘도 그 목사님이 심심하면은 교회당인 하나 지어봅시다 뭐 이렇게 인사라고 얘기를 또 한참 웃었습니다만, 아 그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어디 낙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다 하다 안 되고 또 의를 위해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아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면은 아 마음이 은혜라도 와야 되는데, 그렇죠? 뭐 마음이 기쁘든지 뭐 감사가 있든지 뭐 저 찬송이나 뭐 이런 은혜라도 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될 때는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아 이래가지고 그냥 다 맥이 풀어져가지고 낙심이 돼버리면은 이런 수렁에 들어가서 벗어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들어가기는 쉬워요. 들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관계에는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요. 그렇죠? 사랑관계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결돼요. 그것도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 회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덤덤해지고 어떻게 회개도 안 돼요. 이게 뭐 회개도 마음이 통하지도 않고 말해. 자 이렇게 낙심이 될 때에 여기에 벗어나는 길이 없느냐? 이것은 믿음으로만 벗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사실을 시인하고 주여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끙끙대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아예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상하게 맡길 때에 위로부터 은혜가 호련히 와요. 참 이거면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때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또 어떤 문제는 죄사함 받는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음속에 죄를 보면 이 죄가 죄책감이 계속 작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처리하신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아멘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그 죄를 다 정리해 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죄란 게 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이 아 이거 저 살살 장난하다 보면은 아 우리가 그 장난해서도 안 되는데 이 죄를 범하여 마음속에 막 회개했는데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 죄를 뉘치는 것이 회개인 줄 아는데 보통 뉘치는 걸 회개로 봐주죠. 그런데 성경은 엄밀하게 말해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시인함과 아울러 동시에 2000년의 갈보리 언덕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다 처리한 사실을 그 자리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내 마음엔 죄책이 있고 낙심이 되고 아니 마음속에 이게 나쁜 생각이 자꾸 든다 할지라도 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도 마음속에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나가게 될 때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 마음속에 죄에서 자유와 용서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흉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또 이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또 우리가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이 가슴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은 능히 하셨고 주님은 능히 모든 일을 능히 모든 일을 능히 하실 뿐이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갈 뿐 아니라 동시에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사랑의 것으로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말씀에는 별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말씀의 징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얼마나 많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했죠.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사랑이 식어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특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 되고 사랑이 식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뭐 오래 사랑 그 식는 거 당연한 거죠. 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경고기 때문에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것을 우리가 대항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항상 그 주님 성에 나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떨지게 참 번호에 아니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요. 참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참 사랑의 그런 힘을 갖지 않게 되면 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미움이 앞서고 아 그냥 억울한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이거 오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만 그날 밤에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사실 남편은 일하느라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너 저 일 피곤하기라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늦게 들어왔는가 보다. 남편 말도 안 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거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부인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도 제대로 뭐 안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화가 그렇게 금실 좋은 가정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회사를 간다면서 가버렸습니다. 그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그러냔 말이야. 아, 그러니까 가서 서로 말 좀 커뮤니케이션 통화하면은 이 일이 될 터인데, 해결이 될 터인데, 그거 안 하고 가다가, 아, 그 기분 나쁘게 뭐 횡단보도 건너다가 갑자기 차가 몰려와서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제가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사랑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자꾸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이, 뭐 내가 좀 참아야지. 뭐 항상 그런 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 미운 생각이, 죄송합니다만, 아, 그런 생각이 쑥 들어가요. 아, 이럴 때 요거, 그래, 아차 하다면, 아, 이게 좀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사간, 거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아, 이제는 이럴 때가 아니로구나. 이제 뭐 나이가 지금 얼마 남았거든요, 다들. 인생이 여기 100년, 200년 살 겁니까? 장차 주님 오시게 되면 그저 가야 되는데, 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점점 보이는 이러한 때에 사랑을 하고 살기도 바쁜 시대거든요. 그래,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재림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근실하는 심령으로 살아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이건 또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그건 구원의 투구라 그러는데 여긴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종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위하여서 늘 그러한 심령으로 빛의 아들로 살아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구원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 줄 것이란 얘기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구원을 앞으로 받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당하는 여러분이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다 구원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난관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유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 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서 참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웠지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진 이 구원은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는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Great Salvation. 보통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큰 구원이냐? 옛날에 모세나 아론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쭉 말씀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의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이 확증한 거란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증명한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 구원할 수가 있는 엄청난 보장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부흥을 내다보면서 늘 사모하는 심령을 갖되 근신하는 마음을 늘 가지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늘 소유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참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 난관이 따라도 너희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계속 주님 앞에 믿고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넉넉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 이 험한 세상에 마지막 종말 부흥의 역사를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체험하고 이 시대에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족한 것이 많은 종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이 땅에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 하신 대로 정말 오실 때가 점점 된 것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이라는 종말의 부흥을 늘 사모하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택함 받은 성도들이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바로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늘 소유할 뿐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깨어 근신하는 종들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주와의 설수이란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분일 양의 온 성도들 이와 같이 정말 부흥의 놀란 은혜에 다 참여하는 복스러운 종들 다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